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우리는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 하면 머리에 뿔이 있고 화려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말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거칠고 혹독한 시베리아에 유니콘을 꼭 닮은 생물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유니콘의 전설은 실존했던 이 동물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전설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동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물은 우리가 생각했던 유니콘보다 훨씬 더 거칠고 거대하며 무지막지해 보이는데요. 코뿔소를 닮은 이 동물에게는 2m가 넘는 크기의 뿔이 있었고, 요즘의 코뿔소들이 가진 뿔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지나치게 거대하고 무거운 뿔을 들고 다니는 것만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동물의 뿔은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이들은 현대의 코뿔소에 비해 얼마나 강력한 동물이며, 오늘날의 코뿔소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베리아 유니콘이라 불리는 이 동물의 진짜 이름은 엘라스모테리움입니다. 이들은 신생대 플라이오셋 후기인 260만 년 전 등장해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플라이스토셋 후기인 35만 년 전 멸종한 코뿔소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과거 추측과 달리 새로 발견된 화석 두개골의 방사성 동위 원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2만 9천 년 전까지도 생존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뿔소는 보통 2.2톤에서 2.4톤 정도의 최대 개체도 3.6톤이 한계지만, 고대 시베리아 유니콘으로 불리는 엘라스모테리움 카우카 시쿰의 몸 길이는 5m에 무게는 4톤에서 5톤, 높이는 2m로 네머드에 버금갈 정도의 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대한 네머드에 필적하는 엄청난 덩치인데요. 엘라스모테리움은 지구 역사상 최대의 코뿔소이며, 뿔의 길이는 2m에 달하고 밑둥은 표면에서 13cm 깊이로 박혀 있습니다. 이 뿔의 둘레는 91cm나 되는데요. 뿔이 자라는 위치는 코가 아니라 더 위쪽에 위치한 정수리에서 자라나와 있습니다. 현대 코뿔소들이 가진 뿔에 비해 이들의 뿔은 거대한 체구에 비해서 굉장히 거대한데, 이 뿔의 역할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들의 뿔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번식기에 서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과시용 목적 때문이라는 가설 또한 있습니다. 혹은 겨울 동안 잔디에 쌓인 눈을 치우는데 사용했을 것이라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초식동물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의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암컷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거대하고 날카로운 형태의 뿔이 있었다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 뿔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들의 골격 화석이나 복원도를 보면 현대 코뿔소들보다 다리의 길이가 길고 몸의 높이가 좀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보아 엘라스모테리움들은 현존하는 코뿔소들이 투박한 종종 걸음으로 걸어다니는 것과 달리 말처럼 비교적 빠르게 걸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2만 9천 년 전까지도 살았다면 사냥을 나온 우리 인류의 조상들과도 마주쳤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들이 멸종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로 엘라스모테리움의 선조들이 비교적 날씨가 온화한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은 사실 엘라스모테리움들은 서식지 전역에서 다수가 이미 멸종의 길을 걷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최후의 개체가 2만 9천 년 전까지 살았던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엘라스모테리움이 멸종한 이유는 급격한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초목에서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먹었던 엘라스모테리움에게 추운 빙하기는 치명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또 다른 거대 동물인 파라케라테리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뿔소는 아니지만 그들의 덩치를 더욱 능가하는 친척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파라케라테리움이라 불리는 이 코뿔소의 친척은 올리고세에서 마이오세 동안 살았던 기제목 히라코돈과의 동물인데요. 예전에는 인드라코티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포유류 동물로 여겨졌던 이 파라케라테리움은 몸길이 7m에서 10m에 몸무게는 평균적인 것들만 해도 11톤, 최대 개체들의 경우 15톤에서 20톤까지도 나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개골의 길이가 1m 정도로 웬만한 수강류 육식공룡의 것에 버금가는 크기지만, 워낙 거대한 전체 몸의 크기에 비하면 작은 편인데요. 현재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포유류 동물의 왕좌는 아시아 고든 엄니코끼리로 불리는 할라이올록소돈 나마디쿠스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들의 키는 5m가 넘어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키와 비슷할 정도인데, 덕분에 오늘날의 기린처럼 높은 곳에 있는 나무의 잎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많은 대형 초식동물들과의 먹이 경쟁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룡들 중에서도 파라케라테리온보다 키가 컸던 이들은 소수의 대형 수강류 육식 공룡들과 최대급 크기를 자랑했던 용광류 초식 공룡들밖에 없습니다. 파라케라테리움은 현대 아프리카 코끼리 따위는 막대 사탕 먹는 꼬맹이 정도로 보일 만큼 워낙 컸기에 당시 몸길이 3m 정도에 150kg에서 300kg 정도 나갔던 피아에노돈 같은 포식자들이 도저히 노릴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은 거대한 몸집에 비해 길고 가는 형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덩치에도 불구하고 뛰어다닐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뛰어다닐 때 옆에 있으면 땅이 쿵쿵 울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몸집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포식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갓 태어난 새끼의 몸무게만 해도 3톤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견고하고 단단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수컷들도 번식기에 암컷을 두고 경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늘날의 기린들이 하는 것처럼 서로 머리를 부딪히며 싸웠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땅늘보 메가테리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나무늘보는 너무 느려서 저래가지고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들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성질을 건드리면 위험합니다. 신생대에는 이들과 비슷하지만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동물이 나무가 아닌 땅 위에서 살았는데요. 땅늘보로 불리는 메가테리움이 바로 그들입니다. 메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이들의 몸 길이는 최대 8m, 몸무게는 최대 4톤이나 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거대한 짐승이라는 뜻의 이름답게 이들은 지금의 아프리카 코끼리만한 덩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죽 속에는 골질 조직들이 있었는데 이는 마치 조선시대에 갑옷이었던 두정갑과 비슷한 구조였는데요. 이 골질 조직들은 메가테리움을 지켜주는 일종의 갑옷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플라이오세에서 플라이스토세까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통 네 발로 걸어다녔지만 앞발을 들고 일어나 두 발로 서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주로 초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배설물을 분석해본 결과 부분적으로 육식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사냥에는 전혀 유리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죽은 사체의 고기를 먹거나 힘으로 포식자들이 잡아놓은 고기를 빼앗아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주로 초원에서 오늘날의 팬더나 고릴라처럼 생활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굴에서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메가테리움의 근현종인 밀로돈의 화석화된 미라가 동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멸종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동물이기에 미라 표본의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아직 화석화가 진행되지도 않은 배설물, 가죽 조직 등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몸을 보호하는 단단한 갑옷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멸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과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다는 점 때문에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민담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는 괴물, 마핀과리가 바로 메가테리움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생대 포식자들은 동굴하이에나, 동굴사자, 동굴곰, 검치호 같은 크고 강한 것들이었지만 같은 시기를 살았던 초식성의 거대 포유류들은 그들의 덩치를 훨씬 능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초식 동물들은 이후 포식자에게 사냥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빠르게 변화했고 그에 따라 포식자들 또한 작아졌는데 앞으로 몇백만 년 후에서 몇천만 년이 지난 후에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의 진화에는 인류의 개입도 많은 영향을 끼칠 텐데 미래의 동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으로 만들어진 흥미로운 정보들도 있죠. 이들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음 기회에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